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네, 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현숙한 룻과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 북조선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가로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3장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1절을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나요?
성문에 올라가서 자기보다 먼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성문을 지나가자 그를 부릅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2장 3절을 제가 룻기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룻기 4장 1절에서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 것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으로 온 곳, 그리고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을 자가 성문을 지나간 것이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는 전에 말하던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게 한 후에 어떻게 하나요?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성읍의 성문에 올라가 앉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보아스는 성문으로 장로 10명을 부른 것인가요?
네, 그럼 보명쌤이 신명기 25장 7절을, 제가 스가랴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우물을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성경을 보면 룻과 보아스가 살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성문에 모여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한 계대 결혼법 등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재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3절을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아미가 우리 형제 엘레멜렉의 소유지를 가나라므로.
보아스는 그가 말하던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아미가 그들의 형제 엘레멜렉의 소유지를 가나란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할한다는 것은 팔려고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을 물으려거든 나오미가 내놓은 땅을 사고 기업을 물지 아니하려거든 보아스에게 알려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뭐라고 답하나요?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해요.
네. 그런데 지혜롭고 신중한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누구 앞에서 진행하나요?
성문에 앉은 자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진행해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먼저 기업 물을 자와 다른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은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이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보아스는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잊게 해줘야 한다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친족들의 대와 기업을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계대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룻기 4장 말씀을 조금 더 읽고 해석하다 보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보명쌤이 룻기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걸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네. 먼저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추가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기업을 무르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자는 늙은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면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 없기에 그녀가 죽은 후에는 엘리멜렉의 땅이 영원히 자기의 기업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오미의 기업을 책임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젊은 며느리 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젊은 룻이 재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사들인 땅이 다시 엘리멜렉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포기한 것이군요. 자기의 수고와 투자가 헛수고가 될까봐 손해보기 싫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명쌤이 룻기 4장 7절을, 제가 룻기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먼저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땅을 사라고 말하며 그의 신을 벗어줍니다.
그런데 왜 신을 벗어주는 건가요?
네, 정확히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떤 말이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9절을, 제가 룻기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어느 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신을 받아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한 보아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 산 일에 대해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증인으로 삼아요.
네, 그리고 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무슨 일에 증인으로 삼나요?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겠다는 약속의 증인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유력한 보아스는 자기에게 좋고 유리한 부분만 확증하고 증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는 일에 있어서도 증인을 삼아 이행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형제를 돕고 삶의 모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11절을, 제가 룻기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들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세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와 그의 집안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보아스 집안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열두 아들을 낳은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녀 여자 룻을 통해 보아스의 후사를 주셔서 유다의 계보를 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목사님, 왜 룻을 향해 소년 여자라고 하나요?
네, 여기서 소년은 젊은 사람, 곧 젊은 여자를 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13절을 제가 룻기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미를 향해 뭐라고 축복하나요?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으로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요.
네. 보명쌤이 룻기 4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인들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령자로서 나오미를 사랑하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친정집을 떠나면서까지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선대를 베푼 룻은 나오미에게 인생의 행복을 찾아줍니다. 자, 보명쌤이 룻기 4장 16절을 제가 룻기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가 품에 안은 아기가 누구인가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명쌤이 룻기 4장 18절과 19절을 제가 룻기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계보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서 끝날까요?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에서 끝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베레스는 룻기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유다의 아들입니다. 룻기는 결국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났으며 그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고 그는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을 제가 시편 132편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경은 많은 부분 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세워질 것과 다윗 왕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결국에 성경은 다윗의 계보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갈까요?
예수님이요.
네, 맞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오벳은 다윗에게로, 다윗은 온 인류와 온 세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보아스와 룻은 유다와 다윗을 잇는 징검다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아스와 룻이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역사적 시대와 배경이 같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약속의 땅을 떠나 나그네와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황폐해지고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현숙한 룻과 유력한 보아스의 신앙과 삶을 통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배신하고 떠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푸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답게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선대를 베푸는 현숙한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도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 또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와 신앙과 삶에 있어서 현숙하고 유력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현숙하고 유력한 신자들답게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5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올 때 시간의 흐름은 20년에서 25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이후 20년에서 25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급격하게 쇠락된 걸까요?
네,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의 쇠락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란 강력한 지도자가 죽은 뒤에 왕이 네 번이나 바뀌면서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쇠락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귀족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민심을 잃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국제 정세가 변하기도 했어요. 바사라는 제국이 기존으로부터 강대국으로 군림해오던 애굽과 바벨론을 대항할 만큼 세력을 성장시키는 중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이 이런 위기 상황이 가장 최고조일 때를 배경으로 한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과 귀족이 향락에 빠져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바사 제국이 메대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겠다고 진격해 올 때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장 상황은 이미 바사와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포위했을 때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이미 포위된 상황이라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정말 긴급하고 최악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벨론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다니엘 5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는지 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때 왕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말씀에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의 왕이 한창 활동을 하며 살아있을 때 임명을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더스는 전쟁으로 인해 거의 10년 이상을 왕궁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왕위를 준 것입니다.
아, 그래서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한 자에게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고 말을 했던 거군요. 첫 번째 통치자는 아버지인 나보니더스 왕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 다음인 세 번째 자리를 글씨를 해석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줄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왕으로서의 배경을 가진 이 벨사살 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의 이 잔치는 상식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모습이죠. 적군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을 지켜야 할 왕과 귀족들이 술판을 벌이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상식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의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과 귀족들이 단체로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면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여유롭게 잔치를 벌일 수는 없을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승리하게 되면 죽임을 당해도 왕과 귀족들부터 죽게 될 텐데 지금의 이런 태도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과 귀족들은 바사 제국의 침략 앞에서 무언가 분명하게 믿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안심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바벨론의 우상을 믿었던 건가요? 아니면 적들을 한 번에 물리칠 뛰어난 비밀무기가 있었던 건가요?
이들이 적군을 앞에 두고 잔치를 벌이며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하는 바벨론 성은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믿은 겁니다. 성벽의 견고함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 결국 성벽의 견고함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적군이 눈앞에 있음에도 괜찮다며 여유롭게 잔치를 열고 즐기고 있었던 거군요. 그 어떤 군대도 우리 바벨론 성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왕과 귀족들은 일부러 잔치를 벌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 마음에 불안함을 쫓아내고 동요가 없도록 왕과 귀족들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연 것은 적군이 결코 바벨론의 견고한 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이룰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술판을 벌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의미로 왕과 귀족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벌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왕과 귀족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은 굉장히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성벽에 대해서 유리 자매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바벨론 성벽은 삼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벽 하나의 두께는 마차 두 대가 여유 있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자동차 두 대가 여유 있게 다닐 정도의 넓은 도로가 성벽 하나의 두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벽이 삼중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벨사살 왕과 귀족들이 성벽의 견고함을 믿고 태평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 둘레에는 물로 만들어진 길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굳건한 성벽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모습 같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척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바사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아보면서 전술을 준비했다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방어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지도자로서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이 대단하고 굳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점이 모든 공격을 막아주고 모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간과한다는 건 어리석다라고밖에는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결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나 견고하게 지어진 바벨론 성은 바사 제국에 의해 함락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신들의 강점만 믿고 아무런 준비도 안 했던 벨사살 왕의 무능하고 교만한 모습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벨사살 왕이 성벽의 견고함을 믿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어떤 강점만을 믿으면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선하다라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구하고 찾을 대상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울 분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마병 같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돈 문제로 힘이 들 때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을 때도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여기는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이기에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겠네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인생에 큰 위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배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응답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이사야 말씀과 같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모습들이 주변에 알려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통해 전도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북조선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한다고 하더니 기도한 대로 정말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조선에서도 겉으로 모든 걸 드러내놓고 고백하기에는 어렵지만 믿음이 지체들 서로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기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견고한 바벨론 성벽과 같은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건가요? 믿음의 눈으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함락할 수 없어 보이는 대단한 바벨론 성벽도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지혜로 만든 그 시대의 기술일 뿐입니다. 결국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연약한 것이라는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면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강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허점과 약점, 모순이 가득한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도움을 간구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술잔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져온 건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의 성전에서 가져온 거다. 우리 바벨론이 그 성전에서 많은 전리품을 챙긴 걸 보면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 바벨론보다 못한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성전에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높이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은 아무리 불신자라고 해도 도를 지나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경고망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보인 선을 넘는 조롱과 모욕에 즉각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벨사살이 가진 생각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진리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약하게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악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배부르게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힘을 갖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약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선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해 보이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행해 보이고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강해 보이게 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 갈증을 느끼는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더욱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과 천명의 귀족들도 힘이 있어 보이거나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향락을 즐기며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지만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무장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제 생각엔 영적인 관점을 확실하게 붙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것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시간을 내서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영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북조선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한두 구절의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을 암송하면 영적인 관점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시편과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을 무장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영적인 관점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벨사살 왕이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잔치를 여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사무엘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적이 쳐들어오는데 왕이 되어서 태평하게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이것은 만약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더라도 그런 태평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말문이 막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각나는데요. 따지고 보면 인간이 결코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목사님을 통해 다니엘서를 쭉 들으면서 북조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표현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냐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벨사살 왕과 더불어 수많은 귀족, 즉 다수죠. 엄청난 다수가 그러한 술판을 벌일 때 만약 그곳에 있는 다니엘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북조선을 바라볼 때 북조선 전체의 모든 사람이라던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며 그 의심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또 저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